VOA 세계 뉴스입니다. 타이완이 미국으로부터 400기의 하푼 대함미사일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하푼 미사일은 사거리가 300km에 달하며 해상이나 공중에서 발사돼 적의 함정을 타격합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7일 구매자를 밝히지 않은 채 11억 7천만 달러 규모의 대함미사일 400기에 대한 계약을 발표한 바 있으며 블룸버그 통신은 해당 구매자가 타이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거부하면서 다만 미국은 타이완이 충분한 자위 역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방어용 물품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순리팡 타이완 국방부 대변인은 이 보도와 관련된 질문에 타이완 국방부가 이전에 구매 정보를 공개했으며 거래는 예정대로 계속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타이완의 군사관계와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강한 불만과 함께 이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과 동부 루한시크를 시찰했다고 크렘린궁이 오늘 밝혔습니다.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헤르손 지역에서 열린 군 지휘부 회의에 이날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헤르손, 자포리자 등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들의 상황에 대해 미하일 테플린스키 공수부대 사령관을 비롯한 고위 장교들의 보고를 청취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휘관들에게 전장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경청하며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해 11월 헤르손 지역에서 퇴각한 뒤 헤르손에 연해 있는 드니프로강 건너편에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돈바스 동부의 루한시크 지역 국가방위군 본부를 방문해 부활절 연휴를 맞은 장병들을 치하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지난해 10월 열린 유엔 긴급특별총회에서 도네츠크, 루한시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내 4개 지역에서 이루어진 병합 찬반 주민 투표를 국제법상 효력이 없는 불법 행위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스웨덴군이 어제 육해공 합동군사훈련 오로라 23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스웨덴군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파트너 국가들의 군 부대와 함께 안보를 구축하고 동시에 작전 능력을 강화한다고 훈련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과 관련해 스웨덴군은 웹사이트를 통해 오로라 23은 모든 부서와 다른 군들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스웨덴에 대한 무력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집단화된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국가들과 스웨덴 당국은 방어 훈련인 오로라 23에 참여할 것이라면서 오로라 23 훈련은 25년 넘는 기간 내 최대 규모의 훈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2만 6천 명 이상의 인원이 훈련에 참가할 예정이며 주로 스웨덴 남부와 발트해의 고틀란드 섬 인근에서 훈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훈련은 스웨덴과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추진해온 핀란드가 이달 초 나토의 31번째 회원국이 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스웨덴은 31개 나토 회원국 중 튀르키예와 헝가리의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로라 23 훈련은 다음 달 11일까지 이어집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은 북한의 핵개발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유엔 주재 한국대사가 어제 말했습니다. 이날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에 이해 당사국 자격으로 참석한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는 북한은 핵 확산 금지조약에 가입했다가 이를 악용해 핵무기를 개발한 유일한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NPT 체제상 핵국가인 동시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한 5개 나라가 더욱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 소련의 주도로 1970년 발효된 NPT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 영, 프, 러 중 5개국 이외의 국가들의 핵보유 금지를 핵심 내용으로 합니다. 황 대사는 이날 발언에서 화성 18형 ICBM 발사는 장기 계획에 따른 것이고 2012년부터 무인수중 핵공격정을 개발해왔다고 북한 스스로가 공개했다면서 북한의 최근 도발이 미한 연합훈련 때문이라는 중국, 러시아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8일 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미국 정보당국의 도감청 문건과 관련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파트너 국가들과의 신뢰는 훼손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도감청 문제와 관련해 특히 한국과는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관련 공개 회의를 열고 반복되는 도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9도, 최고는 13도에서 2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최근 유출된 미국 정보당국의 도감청 문건과 관련해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밀자료 유출로 미국과 파트너 간 신뢰나 공동 목표를 위한 노력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17일 미국 정부는 도감청 사건 관련 유출문건 공개로 인한 국가안보의 피해를 평가하고 그 피해를 완화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n't wasted any time trying to assess the damage done to our national security by these disclosures and to mitigate.
커비 조정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는 또한 그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문건 유출 사건의 경위를 밝히기 위해 문건 유출이 발생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 고위급 기관 간 프로세스를 최우선순위로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 및 파트너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충실히 설명할 것을 정부 기관에 지시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He also directed senior leaders across the administration to reach out directly.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에게 동맹 및 파트너 당국자에게 직접 연락해 그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질문에 최선을 다해 답변하고 모든 안보 파트너십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약속을 전하기 위해 정보를 보호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에 대해 그들을 안심시킬 것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동맹과의 그 같은 대화나 개별 국가의 반응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그러나 그들은 전화에 고마워했으며 우리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I will simply say this broadly. They have appreciated the calls. They have appreciated.
아울러 그들은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에 감사를 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기밀 자료의 유감스러운 공개로 인해 우리와 파트너 간 신뢰, 확신이나 전 세계에서 공동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우리의 공동 노력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유출된 정보당국의 도감청 문건과 관련해 동맹국들과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과는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조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방부가 정부 기밀 문서의 무단 유출 사건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Continues to actively address the incident involving the unauthorized disclosure of classified documents.
사브리나 싱 국방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는 기밀 문서의 무단 공개와 관련된 사건에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지난주 목요일 성명에서 밝힌 것처럼 국방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가와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이라면서 국방부는 이러한 위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같은 유출의 범위와 규모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24시간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향후 45일 이내에 국방부 내 정보보안부서가 기밀정보보호와 관련된 부서의 정책과 절차 개선을 위한 초기 조사 결과와 권고사항을 오스틴 장관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우리는 곧 취할 더 즉각적인 조치에 대해서 조만간 더 많은 것을 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계속 백악관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방부 내부와 기관 전체가 동맹 및 파트너들과 고위급에서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continue to be in close touch with the White House and interagency and have also continued to engage with our partners.
신 부대변인은 또 유출된 한국 관련 기밀 문서가 조작됐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정보보안부서가 추가적으로 조작된 문서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평가하고 검토하고 있지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That's something that our INS team is assessing and reviewing to see if any documents were.
아울러 도감청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미국 정부가 한국에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국과의 굳건한 동맹 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Again, this is an ongoing review. This is a matter that's been referred to the Department of Justice as it is a criminal.
신구 대변인은 이 사안은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이번 유출 사건은 사실상 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어 법무부에 회부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오스틴 장관이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약속은 확고하며 우리는 한국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주요 7개국 G7이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주요 7개국 비확산 국장국 그룹은 17일 지난해 전례 없는 빈도와 방식으로 진행된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다른 대량살상 무기,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G7 외교장관 회의가 열리고 있는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에서 진행한 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전하고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은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하고 심각한 도전이자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또한 평양 비행정보구역 내 민간 항공 운항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고 영내를 통과하는 민간 항공과 해상 운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북한의 거듭된 전술핵 무기 개발 주장과 더 공격적인 핵공격 위협 발언 및 새로운 핵무력 정책 등의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2022년 9월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굴착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역량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의 노력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무모한 행동은 북한의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른 핵 보유국 지위나 다른 특별한 지위를 결코 부여할 수 없으며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안보리의 추가 조치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성명은 북한의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 그 밖에 모든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G7은 북한이 이런 무기와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폐기를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을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명은 아울러 북한의 추가 핵이나 탄도미사일 실험에 따른 위험 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며 NPT와 IAEA의 안전 조치들을 신속히 준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일본과 미국, 한국을 포함한 모든 당사국들이 제시한 거듭된 대화 제의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G7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의 자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고 노동 허가증을 제공하지 않는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완전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포함해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에 대응하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북한이 러시아군에 대한 어떠한 지원 제공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G7은 2022년 유엔 안보리 결의 2627호에 따라 제출된 전문가 패널 최종 보고서를 환영하며 수억 달러 규모의 암호 자산 탈취 사건 등 북한의 지속적인 사이버 활동을 포함해 보고서에서 지적된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공개 회의를 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도 북한 대신 비난의 화살을 미국에 돌렸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대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17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최근 ICBM 발사 문제 논의를 위해 개최한 공개회의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또다시 모였다며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So colleagues, here we are again. Almost a month ago to the day, We met after the DPRK launched its second.
이어 거의 한 달 전 우리는 북한의 올해 두 번째ICBM 발사 뒤 만났고 오늘은 북한의 14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에 더해 이뤄진 세 번째 ICBM 발사로 인해 회의를 갖는다며 미국은 가장 강력한 용어로 북한의 4월 12일 ICBM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관영 매체는 신형 고체연료 ICBM이 핵 반격 태세의 효용성을 급진전시키고 공격적인 군사 전략을 달성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며 이런 수사는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은 안보리가 다시 한번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며 북한에 대한 안보리의 대응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believes this council has a responsibility to once again send this kind of strong, unified.
이어 그러나 다른 많은 유엔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계속된 무대응에 깊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며 무대응은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대응은 안보리와 국제사회 전체의 비확산 체제의 신뢰를 훼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 대한 안보리의 조치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온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The two council members responsible for this inaction also continue to defend the DPRK's behavior.
특히 두 개 안보리 이사국이 계속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와 합법적이고 방어적이며 미리 발표된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군사 활동이 북한의 무기 실험을 촉발했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날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도 북한을 규탄했습니다. 바버라 우드워드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고체연료 미사일의 첫 발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들 미사일은 잠재적으로 지구상의 거의 모든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first launch of a solid fuel missile represents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DPRK.
그러면서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 역량을 계속 개발할 수 있는 한 이러한 위협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안보리 결의에 대한 이러한 위반은 무시하기에는 너무 심각하다며 우리는 이견을 잠시 접어두고 북한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는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페리토 호자 유엔 주재 알바니아 대사는 북한의 거듭된 ICBM 발사와 안보리의 대응 부재를 규탄했습니다.
We have warned that if we do nothing, if we stay silent, if we are muted while the DPRK regime breaks it now.
호자 대사는 북한 정권이 국제법을 어기고 처벌 없이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는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입을 닫는다면 우리는 북한이 안보리가 분열되고 약하다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하메드 칼레드 키아리 유엔 사무차장보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ICBM 발사와 이에 대한 안보리의 단합과 대응 부재를 우려했습니다. 키아리 사무차장보는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북한이 더 이상의 불안정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로 이어지는 대화를 재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이사국 상당수가 북한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인 것과 대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는 이날도 북한의 ICBM 발사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난의 화살을 미국으로 돌렸습니다.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이 맺어진 이후 평화체제는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 북한은 엄청난 안보 위협과 생존 스트레스에 직면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도 停战 이래 一直未能建立和平机制.
이어 수십 년 동안 북한의 정당한 우려와 더불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관심과 반응은 거부돼 왔다면서 최근 미국이 핵추진 항공모함과 B-52 폭격기 등 전략무기를 배치한 사실을 비판했습니다. 러시아의 바실리 네벤자 대사도 안보리가 이번 사건에 대한 일방적인 해석을 요구받고 있다며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미국 등 다른 나라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날 안보리는 각국 발언이 모두 끝난 뒤 회의를 비공개 방식으로 전환해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조치가 논의됐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미국 등 10개 나라는 회의장 밖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 참여한 나라는 안보리 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알바니아, 에콰도르, 일본, 몰타, 스위스, 아랍에미리트와 관련국인 한국 등입니다. 10개 나라는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이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등 전 세계에서 이뤄지는 북한의 수익 창출 활동이 지난 4월 12일 발사를 포함한 이러한 무기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만큼 우리는 안보리 이사국이 계속해서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도발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가 성과 없이 끝난 데 대해 안보리 차원의 단호한 대응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안보리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군부 최고위층이 미국을 위협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와 관련해 별다른 성과가 없이 끝난 데 대해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반복되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안보리 차원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안보리 이사국들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임 대변인은 또 북한이 다수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며 신형 고체 ICBM을 비롯한 연이은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영내 긴장을 심각하게 고조시키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부 이사국에 대해선 외교 양자 채널을 통해서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협의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앞서 17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첫 고체 연료 ICBM 도발 시험 발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에 유엔 안보리가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면서 일각에선 안보리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와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편들기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안보리 회부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 교수는 그러나 미국과의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중러의 북한 편들기가 한층 노골화하는 가운데 북한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외교적 조치들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외교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한 추가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데 없지 않습니까? 중간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아니면 G7을 기반으로 하거나 EU 국가를 기반으로 하거나 해서 그 국가들과 힘을 합쳐서 양자, 단독 제재가 되는 거죠. 그런 제재를 계속 부과한다든지 하는 식의 실질적인 조치들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북한 군부 실세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안보리 회의 소집 직전인 17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안보리 회의 소집을 비난하는 대미 경고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리 부위원장은 미국의 전략자산이 대거 동원된 미한 연합훈련을 거론하며 신형 전략무기 개발이 미국의 가중된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합법적인 자위력 강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리 부위원장은 미국이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만일 미국이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한다면 더욱 분명한 안보 위기와 불가 극복의 위협을 느끼도록 필요한 행동적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북한군 최고위층인 리병철 부위원장의 담화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을 직접적으로 담았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외무성 대신 군부 실세인 리병철 명의로 담화를 낸 것은 향후 군사적 대응 위협 등 보다 강한 대미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결국 또 다른 어떤 도발을 예고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강대강 국면, 그다음에 지금 핵을 이용한 전략적 도발 국면 이런 걸 계속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안보리와는 관계없이 자신들이 마이웨이를 가겠다 이런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전략무기 개발이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도 계속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전 예고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북한이 담화를 군 최고위층 명의로 그리고 시점을 안보리 회의 개최 직전으로 선택한 데 대해 전 세계를 향한 고도의 선전전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 연구위원입니다.
북한의 입장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좋은 기회로 안보리 상임이사회를 활용했다. 그 내용상으로 보면은 주로 군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부가 아니라 이병철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이를테면은 북한이 자기 목소리에 힘을 실어가지고 세상에 전파하는 거가 뭐 이병철급 정도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공 교수는 안보리 소집을 계기로 군부 실세가 직접 담화를 발표한 것은 한반도 정세 불안의 책임을 미국과 한국의 군사훈련에 돌리면서 자위권 행사를 강조함으로써 북한 핵 보유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퍼뜨리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가 또다시 성과 없이 끝나면서 중러의 편들기가 북한의 강대강 전략에 뒷배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재차 확인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북중관계 전문가인 박병광 박사는 북한의 도발은 미국에 대한 항전의지, 한국에 대한 압박 외에도 중국, 러시아와의 대미 공동전선 고착화를 겨냥한 다목적 노림수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대미 전선에서 중국을 끌어들임으로써 북중러의 스크럼을 강구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전략적 이해에 부합하는 것이고 중국은 무조건 북한을 감싸는 게 부담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중 패권 경쟁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압박과 견제, 봉쇄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 가치가 높아진 북한을 끌어안고 가는 것이 중국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의 주석직 3년임을 서신으로 축하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지난 12일 답전을 보낸 사실을 18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시 주석은 답전에서 지금 국제와 지역 정세는 심각하고 복잡하게 변화되고 있다며 전통적인 양국 친선은 오랜 기간 국제정세 변화의 시련을 이겨내고 발전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왔으며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정상 간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을 공동으로 인도함으로써 친선협조가 보다 높은 단계로 올라서도록 추동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미일 동맹과 미한일 삼각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7일 세계 평화와 안보, 번영을 촉진하는 데 있어 주요 7개국 G7과 철통 같은 미일 동맹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G7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블링컨 장관이 이날 별도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회동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하야시 외무상에게 최근 한일 양자관계의 진전을 축하했다며 양측은 자유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하기 위해 미한일 삼각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이날 두 장관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블링컨 장관은 일본이 올해 G7 의장국을 맡은 것을 축하하고 올해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고대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회담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G7에서의 하야시 외무상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이나 우크라이나 문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진전 노력, 국가 간 경제적 유대 강화 등 법치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국제사회가 직면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하야시 외무상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미한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이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등 다양한 일정을 함께하며 미한동맹 70년의 성과를 확인하고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OA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미한동맹 70년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조망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진화하는 미한동맹 속에 내재된 잠재적 갈등 요인과 이견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오는 4월 26일 미한 정상회담이 매우 성공적으로 열려 지난 70년간의 양국 동맹과 우정, 역사를 역동적으로 기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풀어야 할 잠재적 갈등 요인이나 이견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합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회담 성과에 대해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며 미국의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통제 조치 등을 거론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17일 VOA에 정상회담에 대한 양국의 기대와 관련해 미국은 특히 전략적 경제적 안보 영역에서 미국의 대중정책에 한국이 더욱 연대하길 기대할 것이며 일본과의 삼각 안보 협력 심화도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반대로 윤 대통령은 대중 첨단 기술 무역과 투자와 관련한 미국의 엄격한 규제에 대한 가시적인 완화를 모색할 것이라며 이러한 규제가 삼성, 현대, SK 등 한국 주요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윤 대통령이 이 분야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가시적인 무언가를 받지 못한다면 한국 국민들은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볼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두 지도자 모두 완전히 만족하지는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로이 스탱걸은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17일 VOA에 미국과 한국이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을 두고 마찰을 빚어온 동시에 해법 마련에도 전념해왔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over the last year seen friction between Seoul and Washington on this issue, and primarily because it touches on
스탱거론 국장은 지난 1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 한국과 미국 간 마찰이 드러났다며 주된 이유는 이 문제가 한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미국과 한국은 마찰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며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 미국이 한국의 우려를 일부 수용하고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스탱거런 국장은 구체적으로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지침 규정에서 리스용으로 판매되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북미에서 조립되지 않더라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한국 배터리 업계가 당장은 핵심 광물 공급망을 크게 바꾸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점을 꼽았습니다. 또 미국 상무부가 지난달 공개한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안에서 기업들이 미국의 보조금을 받더라도 중국에서 5%에서 10% 범위 내에서 생산 능력을 확대할 수 있게 한 것도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의 우려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상호 협력해 진전을 낼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상이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과 관련한 우려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전기차 최종 조립 요건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I think one of the things we'll see in the summit is a commitment to trying to resolve these issues. Part of this will be through the expected new economic security
스탱거런 국장은 정상회담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이 나올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출범이 예상되는 경제안보 대화를 통해 양측이 미국뿐 아니라 한국의 공급망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의지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분명히 재확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would expect that one of the things coming out of the summit would be a very clear statement by both countries about the importance of extended deterrence and a renewed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17일 VOA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확장 억제의 중요성을 매우 분명하게 밝히고 미국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할 것이라며 그러한 발표를 하기에 매우 적절한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 핵무장론은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이 이 문제를 추구하는 것이 생산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자체 핵무장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계속 내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벨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 추구를 미한동맹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주요 현안으로 꼽으며 양국 정상이 회담을 계기로 솔직한 대화를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 think that they will want to talk face-to-face and be able to have a frank exchange of their views on this. You know, while we may not see any definitive
맥스벨 부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양국 정상이 솔직한 의견 교환을 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공동성명에 확정적인 관련 내용이 담기지는 않겠지만 그들은 비공개로 솔직한 대화를 하고 동맹을 강화하자는 데 공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의 핵 비확산 원칙을 존중하고 미국은 한국의 안보 강화 의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나라가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둘러싼 마찰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해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미한연합군이 최고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해 북한을 확실히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여부를 둘러싸고 미한 간 이견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와 자국의 포탄 재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와 관련해 모순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So there's a bit of a contradiction between Seoul's unwillingness to provide much needed ammunition directly or indirectly to Ukraine.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꺼리는 것과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함께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 침략에 맞서겠다는 윤 대통령의 입장 사이에는 약간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 문제를 고심한 내용이 담긴 미국 정부의 어색한 정보 유출과 관련해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논란을 신속히 제거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는 한국 정부는 언론과 야당의 강한 비판에 직면해 공개적 발언을 거듭 뒤집었는데 미국과 의견이 맞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수품을 제공하는 민감한 문제를 심각하지 않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동맹 간에도 핵심 이익이 관련되면 이견이 발생하곤 한다며 다만 현재 미한 동맹은 이견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really just dealing with the reality that this is a growing, deepening relationship. But there are always going to be differences of interests.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양국 관계가 성장하고 심화할 때 발생하는 현실일 뿐이라며 미한 양국 정부 간 균형이 견고하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미국과의 협력을 부각하는 한편 한국의 이익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고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이 말했습니다.
I do believe that the state visit is being designed in such a way that it's designed to showcase our cooperation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스나이더 국장은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미한 간 협력을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직면한 정치적 도전은 미국과 긴밀한 협력을 과시하는 동시에 한국의 이익도 추구하고 있다는 점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아직 대중국 전략을 구체화하지 않았다며 성공적인 미국 방문을 토대로 중국과의 추후 관계 설정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타이완 총통을 만나 한국을 포함한 역내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안보와 경제관계에 기초한 역내 동맹 구축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존 호븐 상원의원이 타이완을 방문해 차잉이원 총통과 웰링턴구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경제 및 안보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호븐 의원실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호븐 의원이 타이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차잉이원 총통과 구 보좌관을 만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호븐 의원은 태평양 영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장기적인 경제 및 방위관계 강화의 중요성을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호븐 의원은 안보 및 경제관계에 기초한 영내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 일본, 호주와 같은 영내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타이완이 미국으로부터 구입한 195억 달러 상당의 무기 전달 등 해외 군사 판매를 통한 타이완의 자위권 강화와 미국의 핵전력이 역내 적국들에 대한 억지력으로서 작용하도록 하기 위한 현대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호분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타이완과의 관계는 우리 공동의 안보 우선순위뿐 아니라 긴밀한 농업 및 경제적 관계를 바탕으로 구축된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타이완과 한국, 일본, 호주와 같은 다른 동맹국들과의 포괄적인 관계는 우리가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하나로 연결해 동아시아 전역에 걸친 안보를 증진하는 역내 동맹을 구축하는 가운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스타코 다추의 호분 의원은 타이완에 앞서 지난 10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호분 의원은 당시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공격 억지는 현대화되고 신뢰할 수 있는 미국 핵 억지력의 뒷받침을 받는 미한 연합 재래식 전력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무장지대를 방문하고 한국의 동맹들을 만난 이후 역내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해 노스타코다추의 핵전력을 포함해 미군 전력의 현대화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고 밝혔습니다. VU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과 한국 공군이 한국에서 대규모 연합 항공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미군은 이번 훈련이 한국에 대한 철통 같은 방어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 공군이 17일부터 28일까지 한국 광주기지에서 코리아 플라잉 트레이닝 KFT를 한다고 주한 미7 공군이 확인했습니다. 미7 공군 공보실은 17일 VUE에 보낸 이메일에서 관련 질문에 KFT는 미한 동맹의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한 연례 정기훈련의 일환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훈련은 변함없는 미한 동맹을 강조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히 한미연합사령부와 같은 양국 국방조직에선 상호 운용성과 병력의 대비태세를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칠 공군은 KFT는 미한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지속적인 훈련의 일환으로 연 1회 실시되며 실제 위협이나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미칠 공군은 이번 훈련에 미국과 한국 장병 1,400여 명이 참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미 공군 F-16 전투기, A-10 공격기, KC-135 공중구비기와 미 해병대 F-35B 전투기, F-1-18C 전투 공격기 등이 투입됩니다. 한국에서는 F-35A, KF-16 전투기와 FA-50 경 공격기, KC-330 다목적 공중구비 수송기 등이 동원됩니다. KFT는 한국에서 열리는 최대 규모의 비행훈련으로 기존의 대규모 항공훈련인 맥스 썬더를 대체해 2019년 시작됐습니다. 한편 한국공군은 이번 훈련이 4-5세대 연합공중전력 간 상호 운용성과 통합임무 운용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재발의됐습니다. 과거 닉슨 전 대통령이 북한의 미국 정찰기 격추에 대응해 대북 군사 보복을 검토했던 점이 법안 재발의 배경 중 하나로 언급됐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테드리우 하원의원이 의회의 사전 승인 없는 대통령의 핵공격 개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선제적 핵무기 사용 제한 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14일 공개된 법안에 의회의 전쟁 선포권은 헌법이 의회에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을 갖고 있지만 미국의 선제적 핵공격은 주요 전쟁 행위가 될 것이라며 의회의 전쟁 선포 없이 대통령이 선제적 핵공격을 개시하는 건 헌법에 위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헌법이 부여한 고유의 전쟁 선포권을 갖고 있는 의회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핵무기 사용 승인권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회의 전쟁 선포 없이 선제적 핵타격이 이뤄져선 안 된다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법안은 명시했습니다. 또 연방 예산이 의회의 승인 없는 선제적 핵타격에 쓰이는 건 제한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키 원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법안의 발의 배경과 관련해 1969년 4월 15일 북한이 미군 정찰기를 격추한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자리에 있던 고위 보좌관들에 따르면 술에 취한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은 이에 대응해 핵공격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다행히 그 명령은 무시됐고 실행되지 않았지만 이는 불량한 미국 대통령의 의회 승인 없이 핵공격을 명령할 위험성을 노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지난 2010년 기밀 해제한 1969년부터 1972년까지의 미한 관계 외교 문서에 따르면 닉슨 행정부는 1969년 4월 북한의 미 정찰기 격추 사건 당시 대북 군사 보복을 검토했으나 전면전으로의 확정 가능성을 우려해 포기했습니다. 닉슨 전 대통령은 당시 헨리 키신저 보좌관을 통해 북한의 미국이 이륙 비행장 공습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닉슨 전 대통령이 당시 술에 취해 북한에 대한 핵공격을 지시했다는 마키 의원의 주장은 조지 카버 당시 중앙정부국 베트남 최고 전문가의 확인되지 않은 발언을 인용한 2000년 영국 가디언지의 보도에 근거한 것으로 사실 여부는 공식 확인된 바 없습니다. 마키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발표하는 성명에서 어떤 대통령도 핵선제 타격은 물론 독자적으로 전쟁을 선언할 헌법상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블라디미르 푸틴의 핵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의회는 권한을 재확인하고 세계 지도자들에게 미국은 평화, 안정,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핵무기 선제 사용 제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키 의원과 리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 대북 선제 타격론이 거론되던 2017년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선제적 핵공격을 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처음 발의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또 2020년 북한에 대한 대통령의 선제 타격 권한을 득정한 위헌적 대북 선제 타격 금지 법안을 민주당의 로칸나 하원 의원과 함께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두 법안은 모두 소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됐습니다. 미 의회에선 미국이 핵무기 사용을 억지나 반격 목적에 한정하면 주요 국가 이익 보호와 동맹에 대한 확장 억지 공약 유지에 대한 결의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견해가 초당적으로 우세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3월 발표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미국 핵무기의 근본적인 역할은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들에 대한 핵공격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들의 핵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영변 외에 추가로 다른 비밀 핵시설을 운영하면서 핵물질 추출을 위한 원심분리기를 가동하고 있을 것이라고 미국의 핵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언한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물질 증산 지시와 관련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은 17일 VOA에 북한이 영변 핵단지 외에 한두 개의 비밀 핵시설을 더 운영하고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It could be one or two secret sites. There are two reasons to think about it. One is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가스 원심 분리기에 필요한 재료와 장비를 꽤 많이 조달했다면서 북한은 자신이 추정한 것보다 몇천 개 더 많은 원심 분리기를 확보했을 수 있으며 그것이 또 다른 비밀 장소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최대 만 개에 이르는 원심 분리기를 가동하고 있으며 이 중 4천 개가량이 영변 핵시설에 있고 나머지 6천 개는 한두 개의 비밀 장소에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그동안 영변의 다른 핵시설로 의심됐던 강선 핵단지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것도 북한이 한두 개의 비밀 핵시설을 더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높인다고 분석했습니다.
Another reason is the everyone's focused on the Kangsan facility.
비밀 시설로 이미 주목받고 있는 강선 핵시설에 있던 원심 분리기를 또 다른 비밀 핵시설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추가 핵시설을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영변과 강선으로 시선을 돌리고 제3의 장소에 원심 분리기를 집중 배치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심 분리기는 핵 개발 과정에서 우라늄 핵연료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비로 원심력을 가해 우라늄의 동위원소인 우라늄 235와 우라늄 238을 분리 추출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히 핵무기 개발과 핵발전에 이용되며 이에 따라 원심 분리기의 사용은 국제사회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최소 한두 개의 비밀 핵시설을 추가로 운영하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핵 개발 의심을 피하기 위해 원심 분리기 프로그램을 극비리에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6자회담 당시 핵 검증을 위해 파견된 미국과 한국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으로부터 원심불리기 시설을 감추기 위해 영변 외부로 관련 프로그램을 옮기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지난 2004년 파키스탄과 불법적인 핵개발 협력을 하면서 원심불리기 프로그램을 지원받았다며 이는 6자회담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해당 시설을 숨겨야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추가 시설에서 원심불리기 가동을 늘리고 영변에서 시험용 경수로를 가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모두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언한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물질 증산 지시와 관련이 깊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한 외국과의 특정 분야 핵협력 지연을 비롯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국경 봉쇄 여파에 따른 해외 조달 어려움이 서서히 풀리면서 북한 핵 개발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적인 핵 개발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하고 억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변 이외에 여러 개의 핵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First, it makes it harder to design strategies to
북한이 영변 이외의 핵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억제를 위한 전략을 설계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협상가들이 영변 핵시설에만 국한해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를 위한 임시조치로 영변 핵시설 폐쇄를 협상할 의향을 갖고 있었지만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로 너무 많은 제재 완화와 추가 보상을 원했다면서 영변 외 핵시설과 관련한 어떤 거래도 그 같은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다른 핵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에 관여하고 있음을 인정하도록 만들지 않는 한 영변 핵시설 폐기만으로 비핵화 진전을 이루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올브라이트 소장은 현재 북한이 약 45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은 다양한 양의 플루토늄과 무기급 우라늄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유형의 핵무기를 다수 보유할 만한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보수적인 산정 방식으로 추산했을 때 핵무기 45개 정도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hat doesn't necessarily mean anything. 45 nuclear weapons is a lot.
올브라이트 소장은 확보 가능한 정보를 반영해 평균 추정치를 낸 결과 45개 정도로 추산했으며 다른 기관의 추정치보다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실제 이것보다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업위성 관측이나 북한의 성명, 국제원자력기구 보고서, 정보기관의 보고 등이 전부인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정확한 핵무기 보유고 추산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올브라이트 소장은 지난 10일 발표한 북한 핵무기 보유고 추정치 보고서에서 북한이 경우에 따라 만들 수 있는 핵무기는 35기에서 65기 사이이며 중간값은 45기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정치는 북한의 플루토늄과 무기급 우라늄 생산을 바탕으로 평가했으며 북한은 단순 핵분열탄과 고농축 우라늄, 플루토늄 배합무기, 수소폭탄 혼합무기 등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교상진입니다.
한국경찰청은 지난해 발생한 보안 인증 프로그램 해킹 사건이 북한과 연계된 해커그룹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파악됐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라자루스가 천만 대가 넘는 한국 내 기관과 업체, 개인 PC에 설치된 보안 인증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규모 대남 사이버 공격을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라자루스는 2021년 4월부터 1년여 동안 한국 내 유명 보안 인증 업체를 해킹해 보안 인증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이 프로그램이 설치된 PC가 특정 언론사 사이트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악성 코드가 설치되는 이른바 워터링 홀 수법으로 한국 내 언론사 8곳 등 61개 기관의 PC 207대를 해킹했습니다. 라자루스는 당초 해킹된 PC의 관리자 권한을 빼서 이른바 좀비 PC로 만든 뒤 사이버 공격을 본격 감행할 계획이었지만 해킹 징후가 사전에 포착돼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북한 서해상에서 불법 환적 정황이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길이 100m가 넘는 선박 두 척이 바지선을 사이에 두고 물품을 옮기는 듯한 모습인데 올해 들어 35번째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초도 남쪽 약 1.5km 지점을 촬영한 지난 12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선박 3척이 보입니다. 길이 105m와 110m 선박 2척이 40m 길이의 선박을 사이에 둔 채 밀착해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 미국 정부 등이 지적한 전형적인 불법 환적 움직임입니다. 앞서 전문가 패널은 연례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 해역에서 선박이 밀착한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세 척이 맞댄 경우엔 가운데 있는 한 척이 크레인용 바지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바지선 한 척이 양옆의 대형 선박에 물건을 옮겨 싣는 중간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어있는 지난해 이 일대에서 36건의 환적 의심 사례를 발견했고 올해 들어 지난달 26일까지 34건의 선박 간 환적 의심 행위를 확인해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례를 더하면 올해 환적 의심 건수는 모두 35건으로 늘어납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공해상이 아닌 자국 영해에서 선박 간 환적을 벌이는 신종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초도 인근 해상을 주요 환적지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해외에서 출항한 선박이 이 지점에서 북한 선박과 만나 환적한 뒤 종류를 알 수 없는 화물을 북한 남포로 옮기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왔다는 설명입니다. 전문가 패널의 에릭 펜튼보크 조정관은 지난해 BOE에 보낸 이메일에서 서해상 환적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어떤 유형의 물품이 환적되는지, 선박이 어디에서 출항했는지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환적된 물품이 제재 대상이 아닐 가능성도 물론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 선박과 어떤 물품을 환적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 11조에 따라 제재 위반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안보리는 결의 2375호 11조를 통해 북한이나 북한을 대리하는 선박이 어떤 물품도 건네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금까지 BOE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55년 4월 18일 20세기가 낳은 천재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향년 76세로 생을 마감합니다. A scientific giant, Dr. Einstein died at the age of 76. 아인슈타인은 1879년 독일의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26살 때 아인슈타인은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해 과학계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어 1916년 빛이 중력에 의해 휘어진다는 내용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합니다. 이 연구로 아인슈타인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1933년 독일 나치의 유대인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후 독일 나치 정권의 핵폭탄 개발을 우려해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원자폭탄을 제조할 것을 권유하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자 아인슈타인은 숨을 거둘 때까지 자신이 핵폭탄 제조를 주장한 것에 대해 후회하게 됩니다. 1946년 4월 18일 세계 평화를 위해 설립된 국제연맹이 26년 만에 공식 해체됩니다. 국제연맹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년 뒤인 1920년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주도 아래 설립됐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 미국연합국은 더 이상의 전쟁을 막기 위해 국제연맹을 설립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연맹은 설립 초기부터 크고 작은 문제를 겪게 됩니다. 우선 국제연맹의 설립을 주도했던 미국이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가입하지 못한 것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 주요 국가들도 불참해 국제연맹은 제9시를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국제연맹 가입국이었던 독일, 일본, 러시아도 잇따라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국제연맹에서 탈퇴한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국제연맹은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결국 국제연맹은 1946년 4월 18일 해체되고 맙니다.